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2월 말부터 우리 3월 달까지는 교회 절기상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래서 3월 한달 수요 오전 예배는 사순절을 기념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의 모습 가운데 네 가지를 우리가 소주제를 찾아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긍휼,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 혹은 안타까움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애정, 네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수요 오전 예배 3월 한 달 동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이 수요 오전 예배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사순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긍휼입니다. 긍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엘레오스, 이거는 불쌍히 여긴다, 동정 혹은 긍휼, 자비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요. 헬라어 엘레오스와 대비되는 히브리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자비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정하는 것, 그냥 불쌍히 여기서 마음 아파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헤세드라는 개념 아래, 이제 긍휼이라는 개념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긍휼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착한 심성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외에는 모든 보편 인류는 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긍휼이 참 어렵지 않은 것,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선한 마음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물보호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물보호법을 가지고 많이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반려동물들을 함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동물보호법이 다시 개정됐다고 해요. 스위스에서. 근데 여러분 토픽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뜨거운 물에 산채로 삶으면 법 위반입니다. 위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자들이 그랬대요. 이 갑각류가 신경세포가 되게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산채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 혹 삶으면 가재가 막 칵 하고 놀란대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불쌍하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산채로 바닷가재를 삶으면 안 되고 기절시키거나 죽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낙지, 이런 낙지 먹을 때 낙지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유럽과 스위스 가서 우리 연포탕 해 먹자고 갑자기 낙지 쑥 집어넣으면은 그 자리에서 쇠고랑 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긍휼이 보통 이래요. 막 마음이 넓어서 이제 동물까지도 막 갑니다. 동물까지도 가고 아픈 자를 보면은 눈물을 누구나 당연히 다 흘립니다. 힘든 자를 보면은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긍휼은 참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단순히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묵상할 때는 이걸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긍휼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좀 아까 그 바닷가에 산채로 살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약간 황당하셨지요. 왜 황당하셨습니까? 그렇죠? 동물은 바닷가에는 이 긍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죽여도 돼요. 여러분 모기 죽일 때, 파리 죽일 때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 파리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여야 될 대상이지 긍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사이에서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때 먼저 저 사람이 불쌍히 여길 만한가? 내가 긍휼을 베풀 만한가를 먼저 봐요. 그걸 먼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격 없어. 그러면 긍휼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그냥 쳐 나가면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죄인,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자기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인했던 이영학이라고 하는 사람, 1심 선고가 났지요. 사형 판결이 났습니다. 이영학이가 교도소에서 판사에게 수많은 반성문을 써서 보냈대요. 근데 재판관이 판사가 선고할 때 사형을 선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성 이거 가짜다. 그러니까는 정상을 참작해 줄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존재다. 사형이 마땅하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뉴스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판사 잘했다예요. 야, 너무하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 요즘에 사형제도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영학 사형이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사형 판결이 없다가 나타난 거래요. 어떤 사람도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위하는 상당히 극악한 제도인데 없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불쌍한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잘했다, 고소하다, 당연하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이미 마음가운데 긍휼의 대상을 딱 정해요. 그래서 받을 만한가 받을 필요가 없는가를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 기준이 우리 개인마다 다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한 맹인을 고쳐준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은 원래 35절부터 18장 3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한 맹인이에요. 거린 맹인이에요. 근데 이와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이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나 누가가 자기가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을 좀 많이 이제 참고를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 그래요. 누가가 이 글을 썼을 때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 때 아마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가복음에 분명히 이 본문이 있는 걸 알았을 거예요. 썼을 때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이름을 바뀌었으니까 이름을 없앨 이유가 없겠지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냥 한 맹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름은 안 적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이름이 있는 저 사람 이름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누구에게 있었던 사건이야 라고 하는 것과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야 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사건이 돼요. 바디메오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맹인을 위한 즉 시각장애인들의 사건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사건이 돼요. 마가복음의 관점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누가의 관점은 누가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할 때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전달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바디메오의 사건이 아니라 맹인의 사건을 만든 거예요. 모든 맹인이 여기 자기 이름을 다 들여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시각장애인이 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네 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대상이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디메오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알아요. 바디메오 어떤 사람? 아, 바디메오 뭐 했던 사람이라고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뉴스에 만약에 여러분 박주호 목사라는 실명이 딱 났다는 보십시오. 그럼 댓글에 뭐가 달릴까요? 박주호 나 누군지 알아. 안양제일 교회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쭉쭉쭉 썼을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생애를 알아요. 근데 한 목사, 모 목사, A 목사, 자 압니까 모릅니까? 물론 요즘에는 막 찾아서 막 뒤져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나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사건의 사람들이 집중을 하죠. 이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너 어떤 사람이냐? 너 뭐 했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딱 나가면 여러분 예수님께 딱 보시자마자 예수님께 여러분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다 아시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악한지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묻지 않으셨어요.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긍휼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죄인들을 찾아갔고 세리들을 찾아갔고 창녀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낫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은 너는 병 날 자격 있어. 너는 병날 자격 없어.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다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긍휼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긍휼의 대상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자인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팔 자인지 예수에게 손가락질을 할 자인지 예수님을 찌를 자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배반할 자인 줄 아는 유다가 옆에 있으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 욕했다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말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고 같이 가주셨어요.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에게 십자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청중들이 회중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병고침 받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나중에 나 손가락질 할 거잖아. 너 나중에 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칠 거잖아. 안 고쳐줘. 필요 없어. 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긍휼의 대상은 누구인가? 인간 그 자체입니다.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 자체가 다 긍휼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필요 없습니다. 과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문턱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와야 돼요. 이번 주 일부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좀 늦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잘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좀 홀로 사시는 것 같고 좀 몸이 좋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인데 나이 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몸에서 심각한 냄새가 났어요. 늦게 오셔서 이제 안내위원 되시는 분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분이 좀 예배 중간에 좀 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감동적이었던 게 저는 한참 건너서 앉아 있었는데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이 힘들어 할까봐 옆에 앉아 계셨던 안내원 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미동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상은 그렇게 펼쳐야지 돼요. 여러분, 자격 제한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들이면 다 긍휼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입니다. 그럼 우리 긍휼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긍휼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긍휼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한번 바라볼 텐데요. 40절과 4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첫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맹인에게 하셨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에게는 예수님께 찾아온 맹인에게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36절에 보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맹인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 거린이었어요. 다시 말해 스스로 물질을 채우지 못하는, 물질이 너무 빈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해주고 싶으세요? 돈 없고 시각장애인이고 무엇을 해주고 싶으세요? 돈을 좀 줄까요? 필요한 거? 아니요? 고쳐줄까요? 자, 여러분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지금 돈을 줄까? 필요한 거 채워줄까? 아니면 시각장애인을 눈을 좀 띄게 해줄까? 여러분이 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먼저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아, 이리 와봐. 내가 당신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데 보니까 당신 병 고침 받아야 돼. 내가 병 고쳐줄게 라고 말해야 되는 것 같죠. 그렇게 아마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저라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암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암 환자만 보면 무조건 와서 이리 오셔. 내가 안수해드릴게. 병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에게 뭔가 필요한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우리의 긍휼은 그렇게 해요. 우리의 긍휼은 그냥 내가 보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전달해줘요. 근데 예수님의 긍휼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가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지요. 즉 긍휼은 나의 마음에 만족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긍휼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주고 나 만족을 얻습니다. 사진을 찍고 먹을 것을 주고 헌옷을 주고 내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이 제가 어렸을 때 못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다 못 살았으니까 다 못 살았죠. 그래서 친척들이 좀 도와줄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이니까 이제 아기 옷들 같은 거 이제 친척들이 주지 않습니까? 뭐 가끔가다 이제 친척들이 와서 이제 옷을 줄 때가 있어요. 저는 남자인데 여자 옷을 줘요. 어린 나이에도 미치겠는 거예요. 막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냥 입고 다녀요. 근데 친척들은 주신 제 친척을 저가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죠. 근데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옷 필요하겠지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만족을 얻어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참 힘들기도 하고 어떤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공일이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 거야 라고 미리 지레 짐작해서 그냥 갖다 주고 그냥 끝내요. 그리고 내가 긍휼을 베풀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긍휼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은 내 생각에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을 그가 요청하는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긍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긍휼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맹인이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 저 지금 살집이 필요합니다. 거리는 맨날 나오는데 좀 먹고 살기 편할 수 있기를 원해요 라고 했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삭개오를 연결해 줬을 거예요. 아마 개오야 네 돈 많지 좀 도와줘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맹인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긍휼은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 긍휼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긍휼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삭개오 사건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우리 5절 19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먼저 올라가서 예수님 오기를 바라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바랬어요. 그냥 지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삭개오야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친구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친구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아니까 당시에 아는 사이고 단순히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는 사이. 여러분 당시에 삭개오는요 남들이 꺼리는 자였어요. 세리였어요. 죄인이었고 우리의 피땀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래서 사람들의 싫어했었고 삭개오 자체도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는 심각한 죄의식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함께 집에 머무셨을 때 함께 식사할 때 삭개오가 이제 막 흥분하고 감동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있으면 내 재산 다 나눠주겠습니다. 폭리 청구 있으면 다 배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삭개오에는 그런 죄의식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딱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첫 번째 내가 결단했던 것들은요 내가 갖고 있었던 죄의식이 발로입니다. 이게 죄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삭개오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긍휼이 필요 없는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 아니었고요 불쌍한 자 아니었어요. 권력 있는 자였고 돈 많은 자였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친구였어요. 아무도 그를 상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베푼 긍휼은 친구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삭교라는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 준다는 것 쉬운 일 아닌 것 아시지요? 좀 어리숙한 사람 친구가 되어 주는 거, 내가 그와 같은 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학교 내 왕따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학생들에게 우리 그리스도 학생들은 반에 왕따가 있으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가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용기가 없어서? 아니요, 같은 취급받아요. 자기도 왕따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용기고 보통 힘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감내하신 거예요. 성육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저 고귀한 저 하늘에서 우리와는 상종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말로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의 같이 와주셨잖아요. 그걸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가서 아파해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따돌림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친구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주일학교 반사가 됐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맡았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때 좀 대학생이니까, 풋풋한 대학생이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은요 재밌는 게 어린아이들, 꼬마애들 되게 귀여워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쁜 애들을 좀 아시죠? 이렇게 이목구비 뚜렷한 애들을 상당히 많이 귀여워해요. 맡았는데 다 예쁜 거예요. 막 소름 이렇게 막 귀여워해주고 막 애정을 품었어요. 근데 한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주간. 그래서 연락을 해서 겨우 연락해서 만났어요. 교회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어 걱정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학생이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었어요. 선생님, 나 싫어하잖아요. 깜짝 놀라. 아니, 너 싫어한 적 없는데?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랬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이 저한테 고개 돌렸어요. 처음 주일날 만나서 생각해보니까요. 그래서 걔가 여학생이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어린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눈길이 별로 안 갔었고 그 애가 말하는데 보통 예전에 주일날 아침 일찍 모였잖아요. 9시에 예배드리죠. 아이들이 씻지 않고 양치질 안 하고 왔어요. 이 학 가까이서 이렇게 앉아서 눈 맞춰 얘기하는데 입 냄새가 확 들어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던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갖고, 야.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친구가 잘못을 빌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교육전사 했을 때입니다. 소년부를 맡았는데 5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완전 말썽꾸러기예요. 친구들도 내놨고 선생님도 내놨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애 때는 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전사 시절에 한참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공과를 할 때는요 제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너 일로 와. 그래서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하면서 제가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한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소년부 다른 아이들도 막 챙겨주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계속 이 아이가 나를 이제는 끝나거나 예배 끝나거나 하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줬어요. 힘들게 했어요. 친구가 되어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 교회 나와서 다른 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그런 거예요. 누구니? 그러니까 선생님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데? 그래서 이름 딱 아 너구나. 웬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6학년 이제 1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말썽쟁이였는데 학교에서도 반장이 되고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막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필요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그 아이가 친구였어요. 친구. 친구가 필요하다고 막 난리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긍휼은 편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볼까요?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이것을 헌금에 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거를 긍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전에 들어갈 때 보면 여인의 뜰에 쫙 헌금을 놓는 통들이 쫙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성전세를 내기도 하고 또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또 희생 제물을 대신으로 이제 예물을 넣기, 돈을 넣기도 해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넣어요.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부자는 자랑하면서 막 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맞게끔 잘 넣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질이 없었어요. 근데 내고는 싶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아주 민망하게 두 랩돈이라고 하는 가장 적은 가치의 돈을 요즘으로 말하면 10원짜리 몇 개입니다. 그거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 여인이 기분 좋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종종 헌금하실 때 주일헌금 봉투에 여러분 기분 좋게 여러분 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돈을 딱 집어넣고 헌금 예물 집어넣고 딱 집어넣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 보지 못하게 조용히 옆에서 놓고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 그렇죠. 부끄러워서. 남들은 많이 넣는데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과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찌찌찌 아이고 저렇게도 지질이 궁상인가 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야야야 저거 봐라. 저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칭찬해주고 저 여인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여인의 편 되어주셔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는 거죠.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그럼 어느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의 편들어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회적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합니다. 벌받아 마땅합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다 뭐라 그럴 때라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저 물질로만 다 베풀어 주고 돈으로만 하고 그러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의 긍휼이 그러한 긍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